예, 구약 성경의 룻기 이야기 본문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룻기의 시아버지의 이름이 엘리멜렉, 그래서 왕의 신하느님은 죽었다. 그래서 왕정은 죽었다. 그 시아버지가 이제 먼저 죽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판관기 룻기에서는 이 왕정이 별 의미가 없다. 하느님과 왕정은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앞선 책 판관기의 논주와는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이 판관 12부족 체제를 옹호하고 또 어떤 체제에서는 왕정 체제를 또 옹호하죠. 그러면 왕정 체제가 아닌 이 판관 체제가 하느님을 따르기에 가장 이상적인 체제인가? 물론 이 권력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이 전체 백성의 이익을 대변하는 체제가 더 올바르고 좋은 체제라고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권력을 나누고 조금 더 재화를 나눌 수 있는,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 체제. 그래서 인류는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정치 체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있고, 현대도 여전히 그런 노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더 나은 정치 체제, 더 이렇게 잘 더불어 살 수 있는 정치 경제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복음으로 들어오면서 예수님은 묘하게도 구약에서처럼 어떤 인간 체제의 모형에서 인간 구원의 완성을 찾지를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사실 이 예수님에게 이런 어떤 정치자로서, 정치 지도자로서 어떤 색깔을 드러내기를 바랬던 것 같은데, 과격분자들은 과격하게 칼로스 세상을 뭐 로마 제국을 치고 막 독립을 하고 이런 걸 되게 바랬던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비겁해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이거 인간의 정치 체제를 무시한다라기보다는 그런 것은 인간에게 맡기시고 가장 그것보다 더 이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보는 게 더 좋을 겁니다. 그런 걸 어떤 사람들은 비겁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지 않고 영적인 것만 얘기하냐,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동시에 한편으로 예수님은 예, 그래서 이 정치, 사회제도에 무관심하신 모습 을 보이시죠. 노예 제도, 뭐 로마 시대의 노예, 뭐 로마의 제국주의 체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복음에서는 거의 말하지 않죠. 오히려 가이사르의 것은 가이사르한테 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한테 돌려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 명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너무 비겁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무관심했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은 정치, 사회, 체제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탐욕과 욕망을 지적하고 신랄하게 비판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판관 체제가 되었던, 왕정 체제가 되었던, 그 안에는 어쨌든지 인간의 어떤 탐욕과 욕망은 어떤 체제든 존재한다. 뭐 자선책을 찾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위에 것을, 그렇게 살면서 그 위에 것을 보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치적으로는 그 어떤 쪽의 지시도 받지를 못했죠. 유다의 독립을 바라는 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너무나도 비겁한 사람이고, 또 보수주의자들, 그 지금의 제도, 그러니까는 이 식민지 체제, 로마의 식민 체제 자체를 안정감으로 생각하고 그걸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과격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도 나중에 그분을 버렸을 정도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이 어떤 정치체제도 중요합니다만 그런 정치체제를 선택하기 이전에 사랑 속에 머물고 또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우스팅 성인 이런 말도 있죠. 사랑하십시오. 그러고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뭐 진보를 가든 보수를 가든지 간에 자기 마음 안에 사랑을 담고 그쪽으로 나가야 되지, 결국 나중에는 그 이 근본적인 마음이 없을 때는 어떤 정치를 하든지 간에 그 인간은 변질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느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실천하는 이는 모든 일을 위한 가장 좋은 정치 사회 체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보수 쪽에 서든, 완전 도둑놈이 아니라면 보수 쪽에 서든 진보 쪽에 서든 자기 마음에 그런 깊은 신앙심, 영적인 마음을 담고 있으면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갖고 있었더라도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인간 구원의 궁극점은 그래서 지상이 아니라 이제 하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지상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지상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땅에 발을 딛고 하늘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땅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도 아니고요. 그래서 땅에서의 삶이 하늘에서의 삶과 이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구원을 위한 필수 조건, 어쨌든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근본적인 마음을 담아야지 어떤 삶의 어떤 길을 가든지 어떤 땅을 밟든지 거기 사는 곳이기에 좋게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 모세오경의 또 율법의 폐쇄성과 룻기의 개방성 모두를 뭐 아는 분, 뭐 동시에 초월하신 분이었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모세오경보다는 룻기를 사랑하셨다라고 보는 건 사실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구약의 어느 한쪽에 편을 드셨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것을 아느셨다라고 말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초월성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신약의 뭐 이를테면 뭐 요한묵시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한묵시록이 이제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는 천상의 예루살렘을 이렇게 바라보아야 됩니다. 지금은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땅이 쓸데없다는 게 아니라 쓸데없다라고 이렇게 하면 뭐 그런 이단이 될 수 있죠.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몸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상해지죠. 그래서 진정 종교라면 보수와 진보의 이념을 모두 초월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둘 다를 안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독재자에 대해서 독재자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독재자를 이렇게 비판하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는, 좀 역설적이고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 사람 자체가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는 어떤 그런 깊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살아가는 게 지금 우리들의 몫이다라는 게 복음의 관점에서 라는 말씀. 그래서 룻기의 개방성이 이 모세오경의 보수성보다 훌륭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다 필요하다. 살면서 이 지키는 것과 앞으로 나아가는 것 두 개 다 사실은 다 필요하죠. 자, 1장 5절. 그러다가 마흘론과 킬론 이 두 사람도 죽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자식과 남편을 여인 채 혼자 남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마흘론과 킬론은 나오미의 두 아들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사별을 했는데 나오미는 두 아들마저 중간에 잃게 됩니다. 집안의 남자들이 싸그리 다 죽어버린 겁니다. 이제 그녀의 곁에는 며느리 둘, 이방인 모압 여자 오르파와 룻만 남아있습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 남편과 아들이 없는 과부는 재산 상속이나 재산 상속을 받지 않는 이상 이 경제적인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진짜 앉아서 굶어 죽어야 되는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숙혼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다른 형제의 아내로 들어가서 그 삶을 영위하는 겁니다. 의식주를 갖다 해결을 하는 것이죠. 하나의 옛날로서는 하나의 어떤 복지제도입니다. 지금 보면 무슨 그런 이상한 게 있나라고 생각하시지만 당시로서는 그게 하나의 복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관점으로 보셔야 되죠. 그래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필히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바로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저도 계속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라. 구약성경에서도 계속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 하죠. 그게 이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 명사. 나오미가 지금 그 상황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죽은 두 아들을 룻기에서는 아마도 멸망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비유를 한 것 같습니다. 하느님과 백성 사이 맺어진 계약에서 태어난 두 아들 이스라엘과 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느님이 자기네 왕이요 주인이심을 잊어먹어버리고 다른 신들과 다른 주인들을 따라갔다가 그 때문에 기병에 걸리고 허약해져서 죽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땅에서 그들은 다른 여러 백성과 섞여 살고 애굽과 같은 이방인 여자들과 결혼하고 이방인 종교를 마주하게 됐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룻기는 자신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룻기는 이러한 조우를 이방인과의 조우를 그저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도 하느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방인과의 혼인 속에서도 유대신앙을 지키는 방법이 있음을 룻기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성경의 에즈라기와 느헤미야기에서 펼치고 있는 법의 준수 그리고 이방혼을 철저하게 금지하는 이 책들의 모습과 그 정책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룻기이기도 합니다. 1장 16절 어머님의 결애가 저의 결애요 어머님의 하느님이 저의 하느님이십니다. 누가 한 말이냐면 아시겠죠? 룻의 고백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한테 다 떠나라고 합니다. 너희들 아직 젊고 뭐 자식들도 없으니까 스라엘 자식들 없으니까 가서 재혼해서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라. 너희들 아직 뭐 젊어서 재혼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그래서 다른 며느리 하나는 떠나갔는데 룻은 시어머니 밑에 남겠다라고 합니다. 룻의 고백은 사실 많은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교의 전통은 혈연으로서 신앙을 인정하려고 했지만 룻기에서 룻은 모압 여자이지만 자신의 가족을 통해 이어받은 신앙을 받고 자신은 유다인이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유다교 신앙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룻을 볼 수가 있죠. 룻의 고백은 에즈라기에서 나오는 동족만의 유다교를 거의 정면으로 반대하는 사상입니다. 동시에 시어머니 나오미는 에즈라기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하느님이 자기만을, 자기 동족만을 위해 주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고요. 나오미는 다른 종족과 다른 종교에 속한 두 며느리에게도 어쨌든 복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라고 주님께 청하고 있습니다. 두 며느리에게 집과 안식과 남편을 마련해 주시라고 청합니다. 1장 8절에서 9절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자 각자 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 너희가 죽은 남편들과 나에게 해준 것처럼 주님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빈다. 또한 주님께서 너희가 저마다 새 남편 집에서 보금자리를 마련하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맞추었다. 주님의 복이라는 것이 유다인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도 머무른다. 사도행전의 성령의 강림과도 겹치죠. 성령은 오로지 유다인들에게만 내린다. 그래서 세례는 유다인들밖에 못 받는다라고 예수님이 복음 공생활 3년 동안 그렇게도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니까 다시금 유다교를 회개하면서 그리스도교 자체를 유다교의 한 종파로 만들고 있죠. 그래서 세례를 유다인들에게만 줄라 했는데 베드로 꼬셔가지고 백인대장 이름이 굉장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데 그 집 가가지고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세례를 주죠. 베드로도 사실 주저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례를 주자마자 성령이 내려오고 사람들이 막 성령이 받은 표를 갖다가 내니까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의식의 변화, 신앙적인 의식의 변화가 얼마나 힘들고 더딘지 긴 시간이 걸리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0절 그러자 룻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말하였다. 저는 이방인인데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생각해 주시니 어찌된 영문입니까? 룻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보아즈에게 한 말입니다. 룻이 보리밭에 나가서 보리밭이었나요? 밀인가요? 하여튼 그 이삭을 주워가지고 막 생계를 유지하는데 보아즈가 일부러 이삭을 이렇게 버려주고 죽게 해주고 이렇게 하여튼 배려를 해주니까 룻이 감사드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에서 처음에는 이방인이었던 창세기 아브라함의 처지를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방인이며 나그네로 여러분 곁에 살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어떤 이방인의 처지를 룻을 통해서도 우리가 비춰보이고 있죠. 그래서 교회의 신앙은 이런 의미에서 나그네 신앙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이 지상에서의 삶 속에서 어떤 인간도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상 모든 재화의 주인은 하느님이시다. 맞지 않습니까? 사실 죽으면 다 끝이잖아요. 뭐 상속해주고 자기 자녀한테 물려준다고 하지만 그게 뭐 오롯이 자기 것은 아니고 물려준다고 하는데 자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그냥 자기에게 물려준다는 환상으로 죽을 뿐이죠. 상속해준다는 그 의미로. 그래서 모두가 나그네일 뿐이고 진정한 주인은 하느님이시다라는 고백. 예, 그래서 제 자신은 이방인입니다라는 이룩과 아브라함의 고백은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의 한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 또 룻기 이어가겠습니다.